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아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이들 메시지도 그렇고 제가 주로 좋아하는 그런 물건들, 뭐 워러 필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등장하네요. 어른 설교도 그렇게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백패킹을 갈 때마다 꼭 챙기는 게 지도입니다. 제 하이킹 물품 박스에 보면 뭐 여러 곳에 지도가 있습니다. 뭐 요세미티, 뭐 아이세라, 뭐 타오도 있고요. 뭐 취미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디 이렇게 가면은 아웃도어 샵에 가면은 지도를 일단 삽니다. 지도를 일단 사고 예, 지도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은 한 장의 지도로 이렇게 커버되는 그러한 지역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존미얼 트레일처럼 여러 장의 지도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딱 여러 장의 지도가 필요한 곳에서는 제가 가는 지역만을 커버하는 두세 장의 지도만 챙겨갑니다. 뭐 제가 이렇게 나이는 막 많이 먹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하드카피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지도도. 그래서 산속에서는 배터리도 아껴야 되고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는 그 하드카피 지도를 좀 선호하는데 이제 어떤 형제가 지도 앱을 사용하는데 그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지도 앱을 보여주는데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하는데 하드카피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막 이게 높낮이도 정확하게 표현되고 막 이렇게 내가 아 이만큼 더 올라가야 되는구나. 물론 하드카피에서 등고선을 읽으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하니까 보기가 좋아서 점점 더 그쪽으로 좀 끌리고 있기는 합니다. 앱이건 하드카피이건 지도가 필요하죠. 내가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가는 길에 아까 우리 아이들 설교한 것처럼 내가 물을 뜰 수 있는 그런 그 워러 소울스가 있는지, 얼마나 올라야 되고 또 얼마나 내려가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겠죠. 그런데 인생에서 그렇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 지도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을 보는 눈을 말하는 거죠. 예. 사실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 처음 등장한 이래로 한 백 몇십 년 지난 굉장히 오래된 용어인데 요즘 여러분들 그 보셨죠? 요즘 MZ들이 너의 세계관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말 쓰면서 다시 되게 오래된 것 같은 그 세계관이라는 그 용어가 다시 유행한다는 걸 보면서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산속을 간다 그러면은요, 산속에서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은 항상 보는 것보다 항상 더 멀고, 보는 것보다 항상 더 높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항상 더 힘들다. 예. taller, 그 다음에 harder, and farther. 더 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가 있다면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좀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지도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 사건들, 그리고 어떤 사상들에 관해서 미리 예측해보고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 모두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간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자신이 자라고 경험했던 문화 혹은 종교, 개인적인 경험들, 지식들,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계관이 만들어집니다. 가령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가 사람을 만나면은 항상 하는 인사말이 있죠. 식사하셨어요. 어떻게 식사를 하셨어요? 라는 것은 바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던 부모님 세대의 그 세계관이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전수된 거죠. 그래서 늘 그런 인사말을 듣는 게 그렇게 막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식사하셨어요라는 말 우리 MZ들이 아마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먹고 사는 게 그 세대의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에 로기스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기스모이. 영어로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겠죠. 로직. 네, 로고스. 로직이 나온 그 단어입니다. 로기스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이나 혹은 생각의 패턴이나 혹은 신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떤 생각들이 모여서 어떤 생각의 패턴을 만드는 거죠. 일정한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에게 신념으로 굳어지면 그것이 세계관이 됩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가 그의 대표적인 책 마음의 혁신에서 우리 인간은 개념과 정의들, definition이죠. 개념과 정의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패턴, 개념, 정의들, 신념들, 사실 모두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지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세계관의 지도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념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지도가 그려지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돈에 관한 여러분들의 지도, 돈에 관한 여러분들의 아주 큰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그냥 돈은 그냥 필요한 뭐 교환의 수단이다.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냥 그런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모든 안전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의 세계관인 겁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세계관, 먹거리에 관한 세계관, 소유에 관한 세계관, 자식에 관한 세계관.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지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나 혹은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 누군가는, 직장 동료 중에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인생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인생에 대한 어떤 주제,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돈에 관한 그 세계관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굳이 다르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굳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 어떤 복음에 대해서 굳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나 나나 그냥 똑같은데,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왜 네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고 있는 그 세계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더 나아 보이고 어떤 면에서 더 안정적이고 어떤 면에서 더 평화로워 보인다면, 예, 그렇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에게 묻겠죠. 우리 지금 살아가는 상황이 똑같은데 어쩌면은 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느냐, 어쩌면은 왜 나와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르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세계관의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에 대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예, 물론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들, 이 세 번째 세계관, 이 주제를 통해서 과연 나의 세계관은 무엇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인지, 나의 세계관은 무엇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빌드업된 것인지, 그런 어떤 첫 번째로는 지식의 문제를 다루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세계관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확신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신뢰하면서 그것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우리가 다루어야 합니다. 내 세계관은 어떤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두 번째는 나는 정말 그거를 신뢰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심판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막 이렇게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사람들, 저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국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에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서도 올바른 지식, 올바른 알매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철학에서 어떤 지식, 지식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철학에서 뭐라 그래요? 인식론이라 그러죠. 예,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도 그 코끼리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이것을 기둥이라고 대답하고, 코끼리의 몸통을 만진 사람은 뭐 벽이라고 대답하고, 또 귀를 만진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뭐라고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코끼리라고 하는 전체, 다시 말해서 참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 지도, 올바로 된 지식에 기초한 세계관을 갖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부분적으로만, 자기가 경험하고 만지는 것으로만 이것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 지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코끼리 전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 구절의 전제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지식을 갖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진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세계관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그런 참 지식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나름의 방식으로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지난 200년, 300년만 보자는 거죠. 200년, 300년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에서 제가 늘 말하죠. 핵심은 뭡니까?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 참 지식, 참 진리, 번영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세상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이성이 낳은 것이 합리주의와 과학주의입니다.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참 번영으로 이끌 것이라고, 참 진리로 이끌 것이라고, 우리 인간은, 우리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뭡니까? 두 번의 세계대전,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수많은 세상 가운데 있었던 문명의 업앤다운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인간의 이성이 믿을만 했을까?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결정들을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전쟁이 없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피폐해지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더니즘을 버리게 됐죠. 그렇죠? 결국 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세대, 이제 너무나 흔해진 말이 됐지만은 뭐 포스트모더니즘이겠죠. 포스트모더니즘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 두 가지를 꼽으라면은 상대주의와 해체주의입니다. 상대주의에서 뭐 지식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도 있겠지만은 태도에 있어서는 상대주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태도의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내용의 상대주의, 지식의 상대주의도 있지만 그러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태도의 영역을 넘어서 지식의 영역에서도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지식,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식과 태도에 있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예,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구가 둥글다고 너에게 강요할 수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지만 너에게 강요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혹은 5 플러스 5는 10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어 라고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 지식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고 모든 것이 그냥 참과 거짓이, 거짓의 경계선을 가르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을 해체해놓고 시작하자는 디스트럭셔니즘 해체주의는 어떻습니까? 월터 트루엣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해체주의를 이런 비유로 말합니다. 세 명의 야구 심판이 야구 경기 후에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자기가 심판을 보았던 경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심판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이면 볼,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야. 나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선언했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그 참 진리라고 하는 그 틀이 있는 거죠. 나는 볼은 볼, 스트라이크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이야. 두 번째 심판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이면 볼,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인 건 맞는데 그런데 나는 내가 보는 대로 선언해. 내가 보는 대로 선언해. 내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볼과 스트라이크를 그 만드는 기준이 스트라이크 존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주의의 어떤 모습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이면 볼,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 그게 맞기는 하지. 그런데 내가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거는 볼도 아니고 스트라이크도 아니야. 어려우십니까? 내가 선언하기 전까지 그거는 볼도 아니고 스트라이크도 아니야. 예, 볼과 스트라이크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다 해체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그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참 지식, 참 진리와 대척점에 있는 게 거짓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뭐 상대주의건 해체주의건 뭐 무엇이든 간에 그 거짓은 우리 인간을 참 지식으로 참 세계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첫 인간은 참 지식으로부터 참 말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진리를 의심하게 돼서 그래서 그 결과로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돈이라든가 뭐 관계라든가 인생이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무엇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돼서 그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을 따라 살다가 영적으로 죽기도 하고 뭐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in general 우리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 거짓 때문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망했어.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런데 그게 내가 노력하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에 속아서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 단순한 진리가 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까?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 그의 책 거짓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통해서 악해집니다. 거짓에 속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속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짓에 속으면 거짓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거짓된 세계관에 속으면 거짓에 따라 살게 되고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거짓에 속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참 지식을 통해서 세계관의 시작은 참 지식입니다. 참 지식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관에 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 참 세계관, 참 지식, 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그러한 참 지식을 쌓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은 그러한 참 지식, 알면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에 이릅니다. 우리가 믿음, 신뢰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축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면 목사보다도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고 목사보다도 더 교회 전통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고 목사보다도 더 유려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까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아니까. 그런 알물 오늘 여기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그것은 그런 알미 아닙니다.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놀라운 것은요 뭐냐 하면은 그 지식과 진리, 아까 8장에서 얘기하는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이 관계로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참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나에게 관계로 확장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은 그게 참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 알게 되는 것, 알미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식이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 신뢰하고 신뢰받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knowing, 안다라고 하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 그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만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어떤 인격적인 만남.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저 한번 알았다가 언제는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변함없이 영원토록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지도와 같은 바로 그러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신뢰의 세계관을 갖게 되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아주 간단하죠. 우리 그것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내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세계관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의 사유가 아니죠. 너 세계관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MZ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것은 실제로 그 세계관에 따라 살아가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세계관은 현실이고 맥락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세계관이죠.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 그 지도를 주신 분,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주님의 세계관을 따라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맞다라는 거죠. 예,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세계관이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부분에 로기스모이, 생각이 쌓이고 패턴이 되고 축적이 되고 세계관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취향이 바뀌면 욕망도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취향이 바뀌면 욕망도 바뀌어요. 그것은 나의 취향을 만들었던 그 세계관이 바뀌니까 내가 바라는 것도 바뀌었다는 그런 말이겠죠. 우리의 지향점인 삶의 지향점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참 지식과 신뢰의 세계관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로 읽었던 로마서 8장 6절이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 다시 말해서 거짓의 세계관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경쟁이고 비교이고 좌절이고 자기 비하이고 질투이고 미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계관은 바로 우리를 생명과 평화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은 그 길이 천국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길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이제 지금 성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관의 시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 아니, 죽어서만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거듭난 새로운 세계관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모든 은혜가 바로 이 성찬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